오늘은 나가서 강권하여 모시고 와서 함께 잔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둘러보기를 오늘 14장 1절부터 읽어와야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서론이 길어도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함께 먼저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지만은 가끔 바리새인들 집에 이제 그 불편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참석했죠.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도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이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 참 허세를 부렸던 그 바리새인이 아주 교만함이, 불손함이 완전히 참 깨지는 그런 탄로가 난 그런 일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아마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간원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또 예수님을 좋아서 초대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뭔가 잘못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감시받는 자리,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이 팽팽한 그런 아주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때 그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종병 든 자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 수종병이란 말은 뭘 말하냐 하면요, 가축으로 말하자면은 고창병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도저히 거동할 수 없고 그 잘못되면 그냥 죽는 그런 병이에요. 소나 그 다음에 이 또 양이나 혹은 그런 이제 동물들이 음식을 소화하지는 못하고 장 기능이나 여러 가지 마비되면은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세워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이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의도를 잘 파악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숨겨진 그 의도에 급소가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험하고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먼저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한 이유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 병자를 고쳐주실 줄 알고 고쳐주면 약점을 딱 잡으려고 시침이 딱 되고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이나 소가 만일에 우물에 빠졌을 때에 그때의 안식일이라도 그 죽도록 놔두겠느냐,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된다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 교만이 그냥 하늘 찌를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높은 자리에 그냥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거기 앉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애둘려 말씀하지 않냐고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 상좌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야 한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먼저 좋은 자리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았으면은 높은 사람이 뒤에 오면은 그 자리 빼앗기고 그 자리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은 바리새인 너희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잔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다 결국은 수치당할 것이다. 거만한 너희들, 교만하고 오만한 거 한순간에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너는 손님을 초대할 때 너의 동기와 목적을 위해 초대하지 말아야 한다. 초대받은 사람이 다시 너를 초대해 줄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아라. 장애자들, 가난한 자들, 대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초대해라. 그리하면은 나중에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한 사람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표현입니다. 맞장구를 예수님께 친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이야기를 싹 돌리려고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대화 내용을 그냥 다른 데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모를 리가 없었죠. 예수님은 양심도 없고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인 이들에게 누가 진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이 비유가 이해가 가는 것이죠.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보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 됐습니다. 준비 오십시오 했더니 하나같이 그냥 발을 빼고 핑계를 대면서 양해해달라고 하면서 못 온다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네 결이 샀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화를 내서 분노를 하면서 종들을 밖에 보내서 대신 참석할 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대신 참석할 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21절에서 23절의 그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시내와 골목 산길 같은 데 나가서 가난한 자들, 지체장애자들 불러와서 여기 채워라 했습니다. 종들은 그대로 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준비한 음식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처음 청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마지막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강권적으로 초청을 받은 가난한 자들, 지체장애자들, 버림받은 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 결국은 천국 잔치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에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전혀 자격 없는 사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 상처받고 그 다음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 병고에 시달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하면 안 되는데 혹시 아멘할까 싶어서 제가 뜬금했는데 아멘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그런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은 구원받으려면 다 가난해야 됩니까? 병들어야 됩니까? 계속 마구 죄를 지어야 됩니까? 이런 논리를 우리가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초대에 감사해서 응한 사람. 초대에 감사해서 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올 때는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 기본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은 내 힘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강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함과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밖에서 노크할 때에 마음문을 그냥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문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를 먹고 마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할 때 그냥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고 맞아들이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강해야 구원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 받았을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런 생각조차 아예 안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은 즉시 구원을 받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좌정하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삭개오는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먼저 앞에 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삭개오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할 때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 그냥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하기 전에 구원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한 그 믿음으로 삭개오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결코 어떤 혈통이나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나 어떤 선행, 노력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태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는 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은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내가 정하는 어떤 기준의 신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내가 정하는 어떤 기준의 신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당신이 하나님 하세요.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자기 기준으로는 한편이 믿음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단정짓고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즘 좀 지나간 말입니다만 뭐라고 했죠? 니나 잘하시오. 누나 잘하세요. 누나 잘하세요. 누나 잘하세요. 물론 이 자매의 이야기는 이해는 돼요. 남편 신앙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어떤 판단에서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왜 그럴까요? 남편의 행위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속지 마세요. 남편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도 변화가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구원의 드라마는 아주 그야말로 느림의 미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느려요, 어떤 경우는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퀵 서비스 버튼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아무라도 올 수 있습니까? 교회에 아무라도 올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 드리러 오는 것 같아도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라도 올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예요. 남편이 지금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다, 믿음이 없다. 왜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참고 계시면서 우리는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를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고, 참여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부적격자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들 너들 착각하지 말라. 나는 이만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 그 신념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믿음 없다 판단하고, 저 사람 믿음 잘못됐다 비판하고, 이런 사람, 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의 충만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차원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남에게, 진리는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남에게, 진리는 나에게.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내가 정하는 어떤 기준의 신념, 이거 내려놔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다면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반드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입술로 아멘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는 불순종의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 아멘 해놓고 난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손님을 초청할 때에, 잔치를 베풀 때에 먼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잔치 참석 여부를 미리 묻습니다. 우리 집 잔치합니다. 이날에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미리 묻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숫자대로 대접할 포도주와 고기와 빵 등 이런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보냅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초대와 2차 초대가 있어요. 그런데 1차 초대와 2차 초대의 그 시간 사이 간격이 몇 달이 아니에요. 몇 주도 아니에요. 며칠 사이에요. 며칠 사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석하겠다 해놓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건 아주 큰 결례이죠. 주인에 대한 모독이죠. 잔치를 준비한 그 주인에게는 정말 굉장한 모욕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예약을 해놓고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죠? 노쇼.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약을 해놓고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인은 화날 수밖에 없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치의 비유가 바로 뭐냐?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로 변질된 상태를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입술은 익숙해서 자동으로 아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을 뒤집어 불순종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습관화되면요, 입은 그냥 무조건 아멘하는데 행위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가 되어서 충분히 동의가 되어서 아멘 했는데 막상 해야 할 때가 되어서 핑계와 변명이 많아져서 안 하는 습관이 굳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하면서 하는 걸로 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했는데 잠시 생각해보니까 핑계거리가 자꾸 생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핑계거리가 자꾸 생긴다면 내 중심이라고 하는 자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순종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 응답이 많아지려고 하면 은혜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즉시 해야 합니다. 근데 곧바로 즉시에 그 때를 놓치면은 거짓말쟁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핑계와 변명거리가 생기게 되고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멘 해놓고 난 뒤에 하겠다 놓고 안 한 사람, 그건 뭡니까? 거짓의 영 마귀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거짓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놓고 핑계대는 것, 변명하는 것, 그건 결국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 거짓말은 누가 심어주는 거냐? 마귀가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되면요,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청을 거절하고 새로 산 밭에 가보겠다, 그래 못 간다, 양해해달라, 소 다섯 결이 샀는데 이 길들이는 그 일 때문에 난 못 간다, 양해해달라, 이건 변명입니다. 왜냐요? 그날 안 해도 돼요. 그날 안 해도 됩니다. 약속했으면 가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신앙과 구원과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결혼했다고 자기는 결혼식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핑계와 변명입니다. 왜 그렇죠? 초청받을 때는 분명히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결혼식 날을 정해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참석하겠다 해놓고 핑계를 대는 것인가? 14절에 오늘 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보면은 언젠가 갚아야 할 것이 부담스러워서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갚아야 할 것이 부담스러웠어. 초대에 가겠다고 했지만은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손해가 되는 것 같았어. 그 잔치에 안 가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들은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결혼식 잔치에 가면은 뭘 가져가죠? 축의금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잔치에 가면 유대인들은 뭘 가냐면은 그게 축의금을 가져가요. 요즘은 유대인들이 혼자 가면 150세겔, 부부가 둘이 가면 300세겔을 가지고 간대요. 보통 그게 얼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뭐 150불 뭐 뭐 또 300불, 350불 뭐 이렇게 된대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잔치에 초청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한테 뒤에 안 간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기뻐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안 간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되면 즉시 곧바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면은요 하나님 축복을 놓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는 때가 언제냐? 그때 마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보고 말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도 해보면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면은 헌신을 요청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아멘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기도해보겠다고 하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 합리화에 빠져듭니다. 그 계산합니다. 핑계가 나옵니다. 아멘 해놓고 미루고 난 뒤에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누구에게 속느냐 하면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꾸만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은혜 받을 때 아멘 하는데 조금 지나면 노멘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걸 말하는 것이 뭐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돌아서서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신앙생활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위험한 것이라고요.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멘하면 바로 나는 즉시 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은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강권하여 모시고 와서 천국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곳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일단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나가면 절대로 전도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도 전체 다 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요, 모이는 것이 교회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디에 흩어져야 되느냐? 전도 현장에 흩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모이기만 하고 전도 현장에 흩어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반쪽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된다고요? 오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의식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훈련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훈련 받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예수님이 시켜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했다는 말은 뭐냐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버텨가면 너희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야만이 거기 누가 있다고요? 구원받을 사람,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것입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책을 판매한 적이 많습니다. 책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 파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책 팔아본 사람 아실 거예요. 책 세일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위인전집, 세계 명작, 이런 거 팜플렛 들고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판매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거 참 힘들어요. 근데요,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나가서 다니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맺다 보면요, 그 책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책을 주문받고 난 뒤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 책 좋은 책인데 다른 사람 살 사람이 있으면 꼭 소개시켜주세요. 제 전화번호 여기 삐삐 이거 그때 삐삐도 있었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연락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만나가지고 설명하고 난 뒤에 꼭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 책 괜찮습니다. 아줌마, 이 책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면은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쵸? 계속 하는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책 세일은 한 번도 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셔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부유해서 아마 돈이 좀 많으셔서 공부하셔서 책을 뭐 세일 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있으면요, 이 생명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나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이랬거든요. 오늘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요, 아낭카손이에요. 아낭카손.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여 강국하게 청하여 데려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못 간다 해도, 그 사람이 사양해도,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 않아도 친절한 자세로 이 안색과 표정이 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멸시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냐고 매달려서 그 영원 한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두는 것이, 안 되고 그냥 둬버리는 것이 전도 못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한두 마디 해서 안 듣는 거, 그럼 나 안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강권하란 말을 또 다른 표현은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끈질기게 끌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할까요? 영혼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예수 없이 세상적 가치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나 혹은 친척 중에 예수를 믿지 않냐면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이번 1월 한 달 동안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너무너무 큰 감격, 감동, 막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불교를 갖다가 믿고 90이 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람이 변하고 예배의 자리 가려고 하는 거, 그 사람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이 딱 고여 흘러요. 얼마나 제 고모 이야기인데요.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두는 거,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도 의지이지만은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위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다 했다가 안 오는 거 그냥 태반이죠. 또 온다 했다가 안 오는 거예요. 약속했다가 또 안 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는 우리가 본인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미워서 전도 못합니다. 화가 나서 전도 못해요. 사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은 화낼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했는데 오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때 내가 포기하면 내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 영혼을 초청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절대로 우연히 취미생활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혼을 딱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그 영혼을 놔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을,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거 그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상한 은으로 전도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내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VIP들이 예수님 영접도 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걸 알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압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영접했다. 구원 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섬겨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이 호랑이처럼 느껴지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요? 그 예수님 십자가 졌었어. 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내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아. 땡!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리고 그 감격으로는 구원, 내 마음에 구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러 볼 때 은혜와 감동과 눈물이 있습니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전도할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태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참으로 귀한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를 딱 하다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주일 예배에 귀가 열려요.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섬김에 사용했던 물질을 하나님께서 꼽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2030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제 우리 교회 올해는 영혼 구원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전적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목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개인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은 어떤 혈통이나 종교적 의무를 다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처음 입술로 아멘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는 불순종이 반복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바리새인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주실 때, 헌신 요청할 때 즉시 아멘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살아있는 영성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려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요. 그들은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아멘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로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속마음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 교회 개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